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암살 시도를 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난 내 팀에게 비밀 경호국이 전직 대통령의 계속되는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역량 및 보호 조치를 계속 갖추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사위원 열망 서비스 X에 그가 안전해 다행이라면서 폭력은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와 관련해 용의자가 우크라이나 지원론자로 알려진 점을 들어 불장난이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6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번 암살 시도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골치가 아픈 쪽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 정보기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CBS 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 용의자로 붙잡힌 58세의 미국인 남성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장해왔으며 과거 트럼프 지지자였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가 미온적인 정책에 실망했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가 41,226명으로 늘었다고 가자 보건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성명에서 사망자 외에 부상자도 최소 95,413명으로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10월 7일 개전을 기점으로 한 것이며 가자지구 내 무장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겁니다. 앞서 가자 보건 보건부는 15일 북부 가자시티와 알루세이라트 등 가자지구 곳곳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24명이 사망하고 137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자 공보당국은 가자지구 내 난민 수가 19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모스크바를 방문한 바드르 압델라티 이집트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중동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군 지도자들이 15일 베이징에서 국방실무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타이완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는 미 국방부의 마이클 체이스 중국 및 타이완, 몽골 차관보가 참석했으며 체이스 차관보는 샹그릴라 대화에 자리한 후 이번 회담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국방실무회담은 2021년 타이완 주권 문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 논란 등으로 중단됐다가 지난해 말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2년 만인 지난 1월 재개됐습니다. 미얀마는 러시아와 중국 등이 주도하는 신흥경제연합체 브릭스에 참여를 원한다고 미얀마 군사정부 공보장관이 15일 밝혔습니다. 마웅마웅온 미얀마 공보장관은 모스크바에서 지난 13일부터 브릭스 회원국 등 45개 국가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는 미디어 서밋에서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이같이 밝혔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온 장관은 우리는 정회원이 아닌 옵저버로 국가로서 이 연합체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 장관은 또 다음 달 22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아직 초청받지 못했지만 참여하고 싶다면서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처럼 앞으로 이 연합체에 정회원 신청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중동국가 예멘 내 친이란 무장조직 후티반군이 16일 미군의 공격용 드론 1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야이아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의 방공망이 다마르 영공에서 미국 MQ-9 리퍼 드론 1기를 성공적으로 격추했다면서 이 드론은 적대적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요격에는 후티가 제작한 지대공 미사일이 사용됐다고 사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사리 대변인은 이번 드론 격추는 공격용 드론으로 지난 일주일 사이 세 번째며 모든 종류의 드론으로는 열 번째 요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 총리는 후티 반군이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안소영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화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 야망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다음 달 초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한 새 헌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여러 도로를 새해 정비하고 신축 건물까지 완공했는데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 한때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13도에서 24도,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닷물결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데 대해 한반도에 정찰 자산을 배치하는 데 힘쓰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13일 우리는 북한의 핵야망과 탄도미사일 기술 및 프로그램에서 북한의 진전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m not really able to get into an intelligence analysis one way or the other here. I would simply
커비 보좌관의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데 대한 질문에 정보 분석에 대해 말할 순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이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영내 동맹 및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이유 중 하나라며 특히 한반도 및 그 주변 지역에 우선적으로 정보 감시 정찰 자산을 더 투입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또 우리가 외교적 의미에서 전제 조건 없이 마주앉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북한에 계속 분명히 밝히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No, we obviously saw the video. It doesn't change our overall policy, our overall policy.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그것이 우리의 전반적인 정책을 바꾸진 않는다면서 새로운 영상이지만 이 영상이 북한 정권의 새로운 역량을 나타내는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미군의 강력한 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VOA 관련 농편 요청에 정보 사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지만 한반도 주둔 미군은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 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 과업을 제시했다고 보도하며 농축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2010년 핵물리학자인 미국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바 있지만 이를 대외에 직접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시점에 주목하면서도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전략적 움직임보단 핵보유국의 지위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날 VOA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는 또 다른 예시라며 물론 우리는 그들이 농축시설을 갖고 있는 것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It probably, you know, is another illustration that North Korea is continuing to.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또 북한이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더라도 북한의 미사일 실험처럼 미국 국내 정치에서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의 대중은 북한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고 이는 미국 대중에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가는 VOA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 프로그램 성장을 가속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북한은 이번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를 통해 핵보유국이라는 이미지, 즉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핵보유국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y sense more is that they're trying to simply reinforce the image that North Korea is a nuclear power.
사일러 전 분석가는 또한 북한의 이번 행동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를 높이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이나 협상 전략 등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며 북한의 이번 우라늄 농축시설과 같은 공개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사일러 전 분석가는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 추가 핵 개발의 또 다른 징후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은 한반도의 핵 확산 문제를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이 처음으로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할 건과 관련해 북한이 계속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자체 평가와 일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AEA 공보실은 13일 BOE의 관련 논평 요청에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 전문가들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로 추정되는 새로운 이미지를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 분석에 따르면 이미지 수속 정보가 북한의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현재 우리의 평가와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 이미지들은 지난 9월 9일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IAEA 이사회에서 발표한 성명과 지난 8월 28일 발표한 북한 안전조치 적용 연례보고서에서 밝힌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과 추가 계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징후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사회 성명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또 다른 핵시설인 강산단지를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영변 경수로 시운전을 포함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 및 추가 개발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이 처음으로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여전히 한반도의 핵 확산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haring a step forward, we remain concerned about the issue of nuclear prolif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스테판 두자르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가 한반도 내 비핵화를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확실히 진전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핵무기 사용을 둘러싼 수사가 증가하는 전반적인 환경에 관해 내가 이야기했던 것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국제 및 영내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진전시키기 위해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 과업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지에서 우라늄 농축기지 조종실을 돌아보며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면서 핵물질 생산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북한은 2010년 핵물리학자인 미국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바 있지만 이를 대외에 직접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안수윤입니다.
북한의 이례적인 고농축 우라늄 농축시설과 원심분리기 공개는 핵 역량 진전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원심분리기 수를 최대 만 개로 추정하면서도 기하급수적인 핵물질 증산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13일 북한이 공개한 원심분리기는 파키스탄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자체 개량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North Korea may have received this design for a more advanced
올브라이트 소장은 공개된 사진 속 외형 분석과 과거 파키스탄과의 관련 협력을 고려할 때 북한은 길이가 더 길고 발전된 파키스탄제 P2 원심분리기의 설계를 이전받았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이를 바탕으로 마레이징강으로 불리는 고강도 합금 강철로 된 원심분리기 회전자를 갖춘 자체 P2 개량형 원심분리기를 확보한 것이라며 북한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P1과 P2 원심분리기는 파키스탄의 핵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설계한 모델로 약 1.8에서 2m 높이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P2 모델은 기존 알루미늄이 아닌 마레이징강 로터를 사용함으로써 내구성과 회전 속도를 크게 향상시켜 더 높은 효율의 우라늄 농축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압둘칸 박사로부터 지난 1990년대 말부터 P1과 P2 원심분리기의 설계도를 이전받아 우라늄 농축기술 역량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었습니다. 울브라이트 소장은 최근 원심분리기 제조 선진국에서는 마레이징강보다 더 내구성이 좋은 탄소 섬유를 사용한다면서 북한은 탄소 섬유 소재를 만들거나 대규모로 수입하기 어려운 만큼 마레이징강을 사용하는 파키스탄 제품을 바탕으로 개량을 하려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조만간 우라늄 농축 용량을 더 늘리기 위해 이번에 공개된 것보다 더 큰 원심분리기 개량형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would expect them to be able to make would be to double the length.
원심분리기의 농축 용량은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며 길이를 두 배로 늘리면 원심분리기 농축 출력도 두 배로 늘어난다는 설명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진 속 원심분리기는 약 1m를 상회하는 크기로 보인다면서 농축 용량 재고를 위한 개량의 여지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So I would say that the way I see centrifuge is about the perhaps the actual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원심분리기는 지난 2010년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직접 북한을 방문해 관찰했던 P2 모델에 비해 더욱 진전된 설계임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원심분리기 내부에 다른 원심분리기 회전자가 있고 기존과 다른 설정과 재료, 직경, 높이로 설계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거보다 더 나을 수밖에 없다면서 원심분리기를 개발한 다른 나라들의 발전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은 분명한 진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만일 원심분리기 회전자에 탄소 섬유나 다른 복합 재료를 사용하면 크기 개량 없이도 원심분리기의 속도를 높이고 농축 역량을 지금보다 30% 이상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 과업을 제시했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에 실린 사진을 보면 최신식 시설 안에 무기급 HEU를 얻는 데 사용되는 원심 분리기와 연속 농축을 위해 원심 분리기 다수를 연결한 캐스케이드가 빈틈없이 꽉 찬 모습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원심 분리기 대수를 더 많이 늘리는 것과 함께 원심 분리기의 개별 분리 기능을 더 높이라며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신형 원심 분리기 도입 사업도 계획대로 내밀어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한층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2010년 핵물리학자인 미국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바 있지만 이를 대외에 직접 공개한 것은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고농축 우라늄 농축시설의 위치에 대해서는 영변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면서도 강선단지 또는 제3의 장소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은 복도와 원심분리기의 배치 모습, 폭과 높이 등을 볼 때 파키스탄 디자인을 본딴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You have this hall, which appears to have... It appears to have the centrifuge arrangements that we.
또 위성 사진 등의 분석에 따르면 강선단지 건물에는 창문이 많이 발견됐는데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장소에서는 창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 중 일부는 영변 핵시설에 있는 원심 분리기로 추정되지만 다른 사진은 영변 핵시설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 위원장의 우라늄 농축시설 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핵무기 현행 생산을 위해 능력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공사 현장을 돌아봤다고 밝힌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며 영변이 아닌 강선 또는 제3의 핵단지에 위치한 추가 시설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공개된 사진을 바탕으로 추정할 경우 약 2천여 개의 원심 분리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북한이 영변 외에 추가로 한두 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더 운영 중일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최대 농축량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고 현재 시점에서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that this is one of the open questions which we have. And this is directly related then to the capacity.
일반적으로 2,000개 정도의 원심 분리기에서는 연간 약 40kg 안팎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으며 핵무기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무기급 우라늄 약 25kg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도 정확한 북한의 원심 분리기 개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영변 핵시설에서만 1년에 50에서 75kg의 무기급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 mean, if you look at the beyond plant as we understand it, I mean, it could easily make 50 to 75 kilograms of weapon-grade uranium.
그러면서 강선 핵단지의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합칠 경우 그 수는 더 많을 것이라며 북한이 7,000개에서 최대 1만 개의 원심 분리기를 가동 중이며 영변에 약 3,000에서 4,000개, 나머지 비밀 장소에 4,000에서 6,000개가 운영 중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이 분명한 역량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김 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핵물질의 기하급수적 증산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I mean, the North Koreans love to say they're going to have an exponential increase. It's going to be a linear increase.
북한이 원심 분리기 수와 개별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세운다면 증산 속도는 더 빨라지겠지만 재고가 일정 기간 동안 두 배가 되고 다음 같은 기간 동안 다시 두 배가 증가하는 기하급수적인 증산을 하는 것은 북한이 현재 보유한 역량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일정하게 선형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사람들을 겁주려고 하는 선전에 불과할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그동안 숨겨왔던 우라늄 농축시설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과 동맹인 한국의 핵 역량을 과시하고 위협하려는 의도라고 진단했습니다. 더 정교한 원심 분리기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무기급 우라늄이 핵무기에 사용되고 있으며 핵 관련 프로그램이 급성장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대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역내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7차 핵실험을 굳이 실시하지 않고도 비슷한 경고와 위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방편으로 전격적인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를 결정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북한이 이처럼 고농축 우라늄 시설까지 공개하며 노골적인 핵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비핵화 협상이나 핵군축 또는 동결 관련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알려지지 않은 원심불리기 시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절한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핵 협상이 의미를 갖기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If there is a misconduct with the adversary, that's what is needed. It's not the, you know, schoolboy university guy.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모든 측면에서 적의 동기와 함께 위협도 포함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지속가능한 장기적 합의를 구축할 수 있다면서 적이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필요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다른 차원의 접근법을 고려해볼 시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한일과 서방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러 군사협력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무기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북한도 반대급부로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로버트 우드 주 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13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수십 기와 컨테이너 18,000여 개 분량의 군수품과 관련 자재를 조달했다고 밝혔습니다.
Since the Kremlin launched its invasion of Ukraine, Russia has also imported dozens of ballistic missiles and more than 18,000
우드 대사는 이날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의 북한 무기 조달은 러시아가 스스로 불과 몇 년 전 지지했던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며 비확산 원칙에 대한 지지를 포기하고 안보리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북한의 불법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엔의 조사로부터 북한을 보호하려고 시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의 이리야 다카유키 공사는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는 스스로 찬성표를 던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조달했고 이란으로부터도 탄도미사일을 조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주 유엔 한국 대표부의 김상진 차석대사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북한 무기 사용은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기반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침략의 참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ussia's ongoing use of DPRK weapons is causing significant damage to civilians and civilian infrastructure.
그러면서 러시아의 북한 탄도미사일 사용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석 대사는 우크라이나 군사연구소가 8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미사일이 북한산임을 확인했고 북한 지도자가 최근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얻는 대가로 군사기술을 지원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니콜라 드 리비에르 유엔 대사는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북한으로부터 무기, 탄도미사일, 군수품을 구입하고 있다며 지난 1월, 7월, 8월에 북한산 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exchange for that support, Russia is ratcheting up its militar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hat could allow Pyongyang.
드 리비에르 대사는 이러한 지원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지역과 국제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카리오키 유엔 주재 영국 차석 대사도 러시아, 이란, 북한 간의 군사협력 증대는 유럽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에도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ncreased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Iran, and DPRK poses an unacceptable threat.
러시아는 불법 전쟁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무기를 얻는 대가로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제재를 위반하고 있으며 이란과 북한 정권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리우키 차석대사는 이는 중동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 소집을 요청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제공받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후방 깊숙한 곳을 타격할 수 있도록 사거리 제한을 완화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결정이 실제로 내려지면 그 순간부터 나토 국가들은 러시아와 직접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decision to lift restrictions is really taken, that will mean that from that moment NATO countries are conducting direct war.
그러면서 이 경우 서방 침략자들이 초래할 모든 결과를 감안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네벤자 대사는 북한과의 무기 협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은 지난 2월에 열린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지난해 10월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러시아의 안보 수장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동한 데 대해 미국과 캐나다가 북러 간 협력 심화에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은 북러 협력 확대가 국제 비확산 체제의 안정을 훼손한다고 지적했고 캐나다는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13일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러시아의 잔인한 전쟁에 맞서 자신들을 방어하려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협력 관계 확대는 영내 안정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이날 BOA의 관련 문의에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강화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무기 및 미사일에 대러시아 수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무기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캐나다는 우리의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연루된 다양한 러시아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이 같은 불법 거래에 대응하는 신속하고 강력한 행동을 취했다고 상기했습니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 5월 북한과 러시아의 북한 무기 이전에 관여한 러시아인 2명과 기업 6곳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등은 13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쇼이구 서기와 김 위원장이 만나 북러 관계를 포함해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무부 제재 담당 조정관을 지낸 대니얼 프리드 전 폴란드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BOA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심화하는 북러 협력을 우려하며 각국이 제재 이행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리드 전 대사는 자유세계 국가들이 제재와 수출 통제에 대해 협력하며 구멍을 막고 첨단 기술을 제3국에 판매한 뒤에는 러시아나 북한으로 환적하는 기업을 추적하는 일을 더 잘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초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노선으로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해 통일과 민족 개념을 제거한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환영 기자와 김영규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일정을 공식 발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5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제32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는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9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혀 김 위원장이 올해 초 영토 규정을 신설하고 통일을 삭제하라는 개헌 지시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정의한 뒤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영토와 영해, 영공 조항을 신설해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고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모두 드러내라며 개헌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북한은 김 위원장의 지시에도 선대 지도자의 통치 이데올로기의 핵심인 통일과 민족 개념을 배제한 새 헌법을 만드는 데 고민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헌법 개정 문제를 심의하지 못한 것은 아마도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최고인민회의 회의 일정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부적인 그 논의나 이제 준비가 마무리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새 헌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고 빠질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헌법에 신설하는 영토와 영해, 영공 조항엔 김 위원장이 그동안 서해 북방 개선을 부정하며 남쪽 국경선, 구체적으로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을 언급한 만큼 지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라거나 동족으로 여기는 개념을 완전히 지워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주문대로 북반부, 자유,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과 같은 표현이 헌법에서 모두 지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북한에 편입하는 문제,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또는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문제 등도 새 헌법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김 위원장이 지시하면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 수령체제의 특징이긴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통일과 동족 개념을 배제한 새 헌법을 납득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여전히 드는데요. 북한 당국이 그동안 이런 작업을 해온 걸로 봐야 할까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지난 9개월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벌인 흔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 학습 재강 같은 교육 활동도 뚜렷하게 포착되지 않았고 주요 관영 매체들도 통일과 민족 개념 폐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특집 기사 같은 게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 박사는 북한군의 뿌리인 김일성 빨치산 부대는 조국의 광복을 위해 존재했고 한국전쟁은 남조선 동족을 해방시키는 통일전쟁, 조국 해방전쟁으로 규정됐다며 이런 정체성이 체화된 북한 주민들에게 이번 헌법 개정은 그 내용에 따라 정권 차원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무 설명도 없는 긴 시간, 또 예정보다 길어진 헌법 개정, 이런 걸 봤을 때 중요한 건 헌법 개정 내용도 내용이지만 헌법 개정한 이후에 이걸 어떻게 포장을 할지, 주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이것도 지금 관전 포인트네요.
김 기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 외에 또 주목할 만한 논의 주제가 있는지요?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지만 러시아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할지가 관심입니다. 북러가 양국 관계를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이 조약의 제22조엔 이 조약은 비준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북한 헌법상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 단독으로 비준 또는 폐기할 수 있지만 북한이 2000년 2월 러시아와 친선, 설린,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을 땐 그해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 독자 우상화 흐름에 맞춰 김 위원장의 혁명사상이 헌법 서문에 명시될지도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이 최근 2년 새 자신만의 혁명사상을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기존 선대 지도자의 사상에 버금가는 위상을 새 헌법을 통해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른 소식도 알아보죠. 북한이 지난 주말에도 쓰레기 풍선을 한국을 향해 날려보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약 50개 쓰레기 풍선을 그리고 15일 오후부터 밤까지 120여 개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띄워진 120여 개 가운데 약 40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 떨어졌고 확인된 내용물은 종이류와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로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이로써 지난 5월 28일 첫 오물 풍선을 살포한 이후 모두 20차례 한국에 오물 또는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빈도가 매우 잦아진 양상인데요. 한국 내에선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북한은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전단과 함께 한국군이 전방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시행하고 있는 데 대해 일종의 강대강 대응 차원에서 쓰레기 풍선을 수시로 내려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 명예교수는 한국은 8.15 통일 독트린에 제시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강화 차원에서 대북 심리전을 전략적으로 펴고 있는 양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원칙을 그렇게 정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남쪽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보낸다. 전략적인 건 없고 한국 쪽에서 전략적이라는 거잖아요. 그건 자유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전방에 있는 군인들과 북한 주민들 심리적 동요를 불러일으켜서 자유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잖아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연이은 풍선 도발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한국 내 비난 여론을 확산시키고 대북 강경책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며 한국도 심리전 대응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은 민간단체의 풍선 부양, 대북전단 보내는 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군과 당국이 계속 이런 도발을 한다면 한국군과 당국이 직접 나서서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검토하고 또 경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 기자, 비록 북한이 보낸 풍선에 위해 물질이 없다고 해도 이렇게 자주 살포하게 되면 풍선이 터지고 또 땅에 떨어지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도 커질 것 같은데요. 한국 측에선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나오나요?
한국에선 북한의 풍선 도발로 아직 인명피해는 없지만 풍선 살포 횟수가 잦아지면서 재산 피해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 풍선에 달린 발열 타이머가 풍선과 적재물을 분리하는 열선을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례로 지난 8일 오후 2시께 경기도 파주시 한 제약회사의 창고 건물 지붕에서 북한의 쓰레기 풍선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나 8천만 원, 미화로 약 6만 달러치 피해가 났습니다. 한국 현행법상 북한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지원할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비를 활용해 우선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북한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 쓰레기 풍선이 유류 저장시설이나 공항, 고속도로 등으로 떨어질 경우 대형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대북 정책의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긴장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고 이를 위해 북한과 관련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제4회 유라시아 여성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16일 평양에서 출발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오늘 평양 국제공항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최 외무상을 배웅했다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최 외무상은 고려항공 정기 노선을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간 다음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오는 18일에서 20일에 열리는 유라시아 여성 포럼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최 외무상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최 외무상은 포럼에서 연설을 하고 토론회에 참석하며 명승지를 돌아보는 문화 일정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 상원의원들이 미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국 협력 강화가 북한과 중국을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미 상원 대표단의 일원으로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미한일 3국 협력이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one of the things that we talked a lot about when we were in Korea was the trilateral relationship. If the United States, Korea, and Japan are working strongly together.
설리번 의원은 12일 VOA 기자 만나 이번 방한 주요 의제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미국, 한국, 일본이 경제, 에너지, 군사 등의 문제에서 강력하게 협력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강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북한과 중국에 대한 강점이며 그것이 바로 억지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원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설리번 의원 등 7명의 상원의원은 최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양국 정부 고위관리들과 만나 외교 경제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상원 대표단과는 별도로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민주당의 잭리드 상원 군사위원장도 미한미 3국 협력은 방한의 주요 의제였다며 역내 다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also, I think, and I give great credit to President Yoon, seen the Koreans and the Japanese and the Philippines.
리드 위원장은 12일 VOA 기자 만나 이같이 밝히며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이끈 한일 양자 관계 개선과 관련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게 큰 공을 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 일본, 필리핀과 함께 힘을 합치는 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입지를 집단적으로 훨씬 더 강하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괌을 순방하고 돌아온 리드 위원장은 특히 한국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 등 정부 고위 관리들과 만나 양국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상원 대표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공화당의 빌 헤거티 상원 의원도 미한일 3국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대사를 지낸 헤거티 의원은 11일 한국과 일본 순방 결산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고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필요한 이 시기에 두 나라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순방을 통해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 있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으로 미국과의 양자 동맹을 강화하고 3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돼 영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3국 간 경제관계 심화는 우리 공동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강화하고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의 이번 한일 방문은 오는 11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퇴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 국방부는 12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의 김용현 신임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와 영내 안보 상황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패트릭 라이더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두 장관이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연합 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를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오스틴 장관이 올가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56차 미한 안보협의체에서 김 장관을 만나기를 고대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미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취임 후 첫 공조 통화를 갖고 영내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 양 장관은 그동안 양국 정부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이룩해온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미 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심화,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데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 이후 한미일 안보 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전되어 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며 한국, 일본과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국제법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프랑스 외무부가 13일 북한의 지난 9월 1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또 다른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한국 및 일본과의 완전한 연대를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프랑스는 북한이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지체 없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며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로 이어지는 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프랑스와 그 파트너들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이행을 보장하고 모든 당사국 간의 대화를 독려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이날 사회안결망 서비스 X에 어제 발사로 북한은 또다시 한반도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추가 미사일 발사를 삼가고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7시 1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은 36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이 이날 약 4분간에 걸쳐 미사일을 쐈고 미사일 최고 고도는 약 100km 수준이었다고 관측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7월 1일 이후 73일 만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 뉴스들. 미국에서
President Joe Biden ending his run for re-election shocked.
유럽에서
A Russian court Friday handed down its sentence against Evan.
아시아에서
Brian Chen was on his way to the gym when the drill began.
중동에서
It was Israel's eighth attempt to assassinate Mohammed.
아프리카에서
This is the Zone Foundation. A place where more than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시시각각 벌어지는 뉴스, 뉴스들. 뉴스 따라잡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배경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그는 특히 이 기간 이라크 안정화 작업에
또 화제가 되는 인물, 궁금한 인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매주 금요일 밤과 토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주로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북한 전 지역이 가끔 구름 많겠고 한때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 13도에서 24도, 최고 기온 21도에서 31도입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도 대체로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평양과 남포 기온은 23도에서 31도입니다. 평양 오후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안주 기온 21도에서 30도입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신의주는 하루 종일 맑습니다. 기온 20도에서 30도입니다. 수풍 기온은 20도에서 28도, 강계 19도에서 26도입니다. 황해 남북도 경기도 지역 흐리겠습니다. 해주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 24도, 최고 기온 31도입니다. 용현 한때 비가 내리겠고 기온 22도에서 29도입니다. 개성 23도에서 30도, 사리원 23도에서 31도, 신계 22도에서 31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 18도에서 3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장진 14도에서 25도, 해산 17도에서 23도, 원산 21도에서 31도, 평강 21도에서 30도입니다. 함경북도 흐리겠습니다. 청진 기온 17도에서 25도, 선봉 16도에서 27도, 삼지연 13도에서 21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 오후 0.5에서 1m, 먼바다 오전에는 0.5에서 1.5m,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서해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하루 종일 0.5에서 1m, 먼바다 오전에는 0.5에서 1.5m,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 단파 5,875, 9,365, 7,465kHz로 주파수를 맞춰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BI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암살 시도를 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난 내 팀에게 비밀 경호국이 전진 대통령의 계속되는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역량 및 보호 조치를 계속 갖추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그가 안전해 다행이라면서 폭력은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와 관련해 용의자가 우크라이나 지원론자로 알려진 점을 들어 불장난이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6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번 암살 시도와 관련한 질문에 골치가 아픈 쪽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 정보기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가 41,226명으로 늘었다고 가자 보건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성명에서 사망자 외 부상자도 최소 95,413명으로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10월 7일 개전을 기점으로 한 것이며 가자지구의 무장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겁니다. 앞서 가자 보건부군은 어제 북부 가자시티와 알누세이라트 등 가자지구 곳곳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24명이 숨지고 137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자 공보당국은 가자지구의 난민 수가 19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모스크바를 방문한 바드르 압델라티 이집트 외무장관과 회동을 하고 중동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집트는 미국, 카타르와 함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군 지도자들이 15일 베이징에서 국방 실무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타이완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회담에는 미 국방부의 마이클 체이스 중국 및 타이완, 몽골 차관보가 참석했으며 체이스 차관보는 샹그릴라 대화에 자리한 후 이번 회담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국방 실무회담은 2021년 타이완 주권 문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 논란 등과 함께 중단됐다가 지난해 말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2년 만인 지난 1월에 재개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양국 군사 지도자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문제 해결보다는 긴장 완화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충돌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이번 회담은 미중 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얀마와 러시아, 중국 등이 주도하는 신흥 경제 연합체 브릭스에 참여를 원한다고 미얀마 군사 정부 공보 장관이 15일 밝혔습니다. 마응마응온 미얀마 공보 장관은 모스크바에서 지난 13일부터 브릭스 회원국 등 45개 국가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미디어 서밋에서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에 이같이 밝혔다고 통신이 오늘 밝혔습니다. 온 장관은 우리는 정회원이 아닌 옵저버 국가로서 이 연합체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 장관은 또 다음 달 22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아직 초청받지 못했지만 참여하고 싶다면서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처럼 앞으로 이 연합체의 정회원 신청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브릭스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5개국이 모인 연합체로 지난해 이집트, 이란, 아랍에미리트 연합, 사우디아라비아, 에티오피아 등이 합류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 내 친이란 무장조직 후티 반군은 16일 미군의 공격용 드론 한 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의 방공망이 다마리 영공에서 미국 MQ-9 리퍼 드론 한 기를 성공적으로 격추했다면서 이 드론은 적대적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요격에는 후티가 제작한 지대공 미사일이 사용됐다고 사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중국에서 종신령을 선고받고 복용 중이던 미국인 목사 데이빗 린 씨가 석방됐다고 미국 국무부가 15일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린 씨 석방을 환영한다면서 미국으로 귀환해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과 만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석방은 린 씨에 대한 구금이 부당한 것이었다며 미 정치권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석방 요구가 이어져 온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린 씨와 다른 두 명의 수감자 석방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